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복음 그 일곱 번째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다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돌려서 조선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소는 사극에 많이 나오는 왕궁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왕자의 이제 출생이 임박했습니다. 중전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고 시녀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왕은 초조하게 왕자의 출생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비전과 후궁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때 내간이 달려옵니다. 주상전하, 중전마마께서 왕자 아기씨를 순산하셨다 하옵니다. 감촉드리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 와 기뻐하겠지요. 아마 그 소식은 궁궐을 넘어서서 대신들과 사대부들과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저 노비들에게까지 시간이 지나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자 출생 소식을 친히 신하를 보내어서 알린다고 할 때 사대문 밖에 있는 저 종이나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 왕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친히 신하를 보내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반상의 법도가 엄격한 그 시대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물며 오늘날 개개인의 인권이 신장되고 평등이 고취된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조차도 정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가 있고요. 장관들이 접하는 정보가 다르고요. 국정원에서 다루는 국가안보 상황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고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구분되고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을 또 미국의 비밀문서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확인하려면 수십 년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시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탄생 소식을 친히 알리시는데 황제나 왕이나 총독, 귀족이나 장군, 고위 관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리지 아니하시고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이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이 진실이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정도의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낮은 곳을 향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일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다면 어디를 갈까? 누구를 찾아가서 전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바대로라면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대기업 총수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밤새 한치를 잡느라 불을 밝히고 배 위에 떠 있는 선원들, 갈치를 잡기 위해서 파도와 싸우면서 잠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올렸던 그 선원들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요? 새벽 순찰을 돌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밤을 새고 일하고 있는 편의점의 알바생들이, 아침이 밝아올 때 들어갈 수 있는 대리기사분들이, 공사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새벽길을 나서는 외국 노동자들이, 어쩌면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탄생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것에 더 근접하지 않을까요? 바다 위에서, 공사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새벽거리에서, 불을 밝힌 비닐하우스에서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누구보다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절박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잠들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훨씬 누가복음에 가깝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 상상해 봤다는 겁니다. 오늘 또 잠깐 또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다가 가셔가지고, 아이고, 한치잡이에 오신대요. 그러면 좀 곤란하. 상상을 해봤다.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달려간다는 거야.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이 목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코로나 전에 우리는 작지만 계란들을 포장해서 많은 계란을 부활절 선물로 제주도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나누어 주고 와서, 또 학생들이, 청년들이 나누어 주고 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요. 아주 마음이 흐뭇했어요. 목사님, 지나가는 시민들도 나눠줬지만 소방서에 가서 119 구급대원들에게 줬는데 너무 잘 받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만 로비에 환자들이 있고 환자 가족들이 있고 의료진들도 지나간데 주니까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갔다 왔어요. 요양원 보호시설에 가서 계란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독거 노인과 조성가정 아이들에게도 나눠줬어요. 이주민들에게도 만나서 평화 공동체에도 주고 왔어요. 유학생들에게 올라가서 한라대와 관광대와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주고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작지만 그 작은 계란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각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게 참 제게는 가슴 벅차고 흐뭇한 일이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삶의 막다른 벼랑 끝에 노인이들,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을 때 이 땅에서 사회적인 순서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듣게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어 전해주게 하셨다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자 하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자신을 찾아온 천사의 방문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어서 가서. 마음이 급하죠. 빨리 가자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우리 지금 천사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이거 진짜인지 우리 확인하러 갑시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행동합니다. 액션, 실천합니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바쁘게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마구간들을 막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천사가 말했던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하는 한 마구간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막 감격하는 거. 진짜였어. 천사가 말한 게 정말 이루어졌어. 와, 여러분 상상해보면 그 목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눈빛이 살아있었을까요? 얼마나 생생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판에서요,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니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막 이렇게 목자들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현장에 그 생생함이 성경은 읽지만 머리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자신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보고 들었던 일이 현장에서 확인되니까 흥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는 아니다. 여러분 뭐 1년에 한 10명씩 전도하시니까 사실 그렇진 않은데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더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강경한 거부 반응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다가와서 전도하는 사람을 거절하려면 말을 이렇게 뭐 안 해요 뭐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카드를 딱 꺼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카드, 저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 거부 카드 딱 꺼낸다. No thanks. 딱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비인격적으로 집요하게 강압적으로 포교하고 있는 이단과 열성적인 전도자를 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카드, 그리고 캠퍼스에 붙는 현수막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전도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전도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기독교의 이미지 역시 무례하고 비인격적이며 막무가내식의 사람들로 여겨지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전도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가 없는 개인, 복음 전파가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에 맞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인격적이고 문화적이며 공감받을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방법을 찾아가야지 전도는 아예 할 수 없는 거야, 전도는 이제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거야, 복음 전파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단정해버리고 아예 전도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급격한 영적인 침체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도는 안 돼 라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방법,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인격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연구하고 개발해야지 과거에 했던 걸 탑습해서 똑같이 하겠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자녀치고는 너무 창의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에게는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현장을 확인했어요.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점점 전도로부터 벗어나고 포기할까요? 이게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의 종교적인 상황에서 나 역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을 뛰게 만들지 못하면 내 눈빛이, 내 확신이 절대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이지만 두 번째,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 그분 살아나셨어. 못 자국난 손을 내가 그 못 자국에 손을 넣어봤다니까. 옆구리 창에 그 상처를 내가 봤다니까. 발에 못 자국을 봤어.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생선을, 물고기를 먹었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생생한 게 어디 있어요? 사도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저를 죽이세요. 죽어도 저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은 시대가 변했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방법과 전략과 여러 가지는 바뀔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마음은 시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자기의 체험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하면 처음에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다르고 그의 목소리가 그렇고 삶이 바뀌고 그것이 반복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정말 너한테 진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삶 속에서 울림이 있는 전도의 생명력이죠.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전도할 때와 같은 이런 눈빛의 확신과 생생함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샴푸를 써봤는데 제 머리의 역사는 이 샴푸를 쓰기 전과 쓴 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뜨거운 열정으로 탈모 방지 샴푸를 전도하고 있는 그분을 만났을 때,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눈빛이 뜨거우냐?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낫다 이거예요. 목사님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목사님, 제가 이 약을 먹고 피로가 싹, 두통이 싹, 숙면을 한다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오면 말리지를 못해요. 약효를 봤다는데 드세요. 목사님, 제가 이 기기를 써봤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겁나 잘 됩니다. 이 어플 대박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면 자주 합니다. 그분의 눈빛을 막 살아있는 거예요. 막 딴 걸 못 쓰겠더라고요. 이걸 한번 써보니까 막 이렇게 막 자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눈빛이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머리가 잘 되거나 어디 가서 맛있는 맛집이 있거나 어디 가면 홍보부장으로 임명을 안 해도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다녔는지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경험했고 확실하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면 자신감을 가져요. 확신을 가져요. 이것이 체험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울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빙성이 없고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면 왜 놀라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이게 진짜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막 눈빛에서 막 가슴에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와 정말 와 막 목자들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진짜 일어났구나. 마구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와 정말이구나. 그러니까 뭐 놀라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전해질 때에 사람들의 가슴에 놀라움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전도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역전시켰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우리 가족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다. 이런 생생함이 있다면 우리가 물러서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당연히 그게 귀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아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요. 오히려 여유를 갖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확신, 그 여유, 그 당당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 누가 그 확신 앞에서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는 그 가운데 한 사람 마리아의 반응은 좀 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19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소중히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성경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목판화를 만들듯 돌을 깎아서 지워지지 않는 비문을 새기듯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이것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느끼는 그 전율, 마리아는 지금 해산의 고통 속에 아기 예수님을 낳았지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지금 밖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와서 전해주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지금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마리아가 느끼고 있으면서 마리아는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기억해야 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망각의 은사입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 뭐 여러분 웃으셨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저처럼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내 폰 어디 갔나 찾으셨던 분들 딱 걸렸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뉴가 2시간 전에 먹었던 점심 메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뭘 가지러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뭘 가지러 온지가 생각 안 나는 분들, 나갔을 때 다시 생각이 나서 또 들어왔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분들,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고 나왔는데 내 주차해둔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나서 남의 자동차 서성대다가 이상한 눈길 받으신 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 좀 잊어버려도 그냥 조금 불편해질 뿐이지 큰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젊어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많은 은혜 받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희미해지니까 은혜를 마치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이 하나 생기면 예전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내 입술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 왜 이거를 해결 안 해주냐고 그냥 원망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물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모세가 받은 은혜, 다윗이 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해 둔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도 은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뜻밖의 방문을 받으면서 마리아는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안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회의와 절망에 빠지고 우울함이 나를 뒤덮고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저 바닥까지 추락했던 그 순간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큐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큐티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영의 양식을, 말씀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렇게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되죠. 물론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볼 때 받았던, 묵상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기록하고 미약하나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매일매일 큐티를 못해도 이틀마다, 3일마다 또 자주 했던 큐티의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2024년 1월, 2024년 2월, 3월, 4월 한 달 한 달 가면서 그 책에 내가 말씀을 묵상했던 은혜의 그 감격의 내용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고민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적혀있는 것을 어느 날 꺼내서 내 마음이 그 의심과 회의의 먹구름 속에서, 절망 속에 깊이 잠겨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망각하고 있을 때 그 은혜의 기록을 꺼내서 읽어보면 그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영적인 여정, 믿음의 일기장,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이것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새길 것입니까? 여러분, 보일러는요, 일정한 온도를 맞춰 놓으면 항상 정해진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22도, 25도 이렇게 유지가 되죠. 왜요? 정해진 온도보다 내려가면 자동으로 보일러에 불이 들어와서 다시 물을 뜨겁게 데워서 그 온도를 유지시키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온도가 막 펄펄 끓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해 하면서 막 주여 아버지 할 때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막 우리의 온도가 100도씨가 넘어서 믿음의 온도가 막 펄펄펄펄 끓을 때 하나님 앞에는 아까운 것도 없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은혜의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던 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고 어려움을 겪고 하다가 그 찬바람 속에,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믿음의 온도가 확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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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아. 아,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어. 다시 마음을 또 막 뜨거워져서 얼음이 녹고 이제 여러분이 좀 뜨거워져서 히팅돼서 나갔는데 다음 주에 올 때 또 얼어서 오는 거예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러고 있다 보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안 되고 계속 포물선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불이 켜지는 자동장치가 필요해요. 불이 켜지는 자동장치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큐티책이든 일기장이든 여러분이 새벽기도 때든 주일예배 때든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내 눈물이 자국이 있는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기가 막힐 상에서 우리를 끌어주셔서, 과거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미래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우, 앞으로 어떡해, 내 노후는 어떡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되어지고 그럴 때 온도가 쭉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이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슴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도를 유지해가는 비결, 방법. 오늘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탄생의 소식을 왕과 귀족들, 높은 지위와 힘 있는 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시고 밤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목자들처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체험적 확신으로 생생한 삶의 증인이 되어 듣는 자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은혜를 이미 과거에 받았음에도 다 망각해버린 우리들이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책에 기록함으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은혜의 뜨거움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